제가 청년들을 섬길 때 가끔 이런 말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대학부를 떠나는데 그동안 더 열심히 섬기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라고. 여러 가지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그 맡겨주신 직분 더 열심히 봉사하지 못하고 잘 감당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라고 말을 하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 참 귀한 고백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자신의 봉사들을 돌아보면서 과거를 기억하는 일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친구들에게 제가 꼭 물어보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할 건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데? 전도를 하다 보면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도 옛날에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했었고, 내가 학생회장도 해봤고, 내가 주일 예배 매주 드렸고, 심지어 나는 새벽 기도도 갔었다라고 말을 하십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여쭤보면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비슷합니다. 요새는 좀 바빠서, 또 이런저런 이유를 대시면서, 지금은 잘안 나갑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분명히 우리의 과거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과거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래서 호라티우스는 그의 시 마지막 부분에서 카르페 디엠이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영어로는 Seize the day로 번역이 되는데 이 말은 지금 이 기회를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고 잘 잡으라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과거에 실수했을 수도 있고 과거에 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더욱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여러분에게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예배를 준비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전에는 미리 옷도 다 입고 시간을 맞춰서 예배를 준비하고 은혜를 기대하며 먼 길을 달려와서 주님 앞에 나왔는데 혹시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무런 준비도 아무런 기대함도 없이 그저 화면 앞에 앉아만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배가 끝나기까지 찬양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있다가 언제든 다른 일이 생기면 모니터를 닫거나 음향을 줄이고 다른 일들을 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지금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쿼런틴 전에 있던 간절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던 마음,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던 예전에 잘했던 그 모습들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 지금 우리의 삶에서는 사라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철저한 준비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사람입니다. 분명히 그에게는 영광스러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다윗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12절 말씀은 또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윗이 지금은 사울을 두려워합니다. 아기스 왕은 심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저는 그 이유가 딱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의지하던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그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지가 나무로부터 영향을 공급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영향을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영향을 공급받아야 하는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리고 나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결국은 그 삶이 무너져버리고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한순간에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럼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잃어버린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많던 재물이 한순간에 다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재산을 잃어버리다가 결국에는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버립니다. 아마 다윗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던 영적인 재산이 가득했었는데 잘 깨닫지 못하는 중에 조금씩 조금씩 잃어버리기 시작한 거죠. 그 시작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사무엘상 18장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에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울의 명령으로 궁궐에 머물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바로 여기서부터 다윗의 마음이 조금씩 무너져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윗이 궁궐에서 뭘 배웠을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도 다윗이 궁궐 생활하는 중에 그 궁궐에서 필요한 궁중의 법도들을 배웠을 것 같습니다. 돌팔매질뿐만 아니라 이제는 싸움에서 필요한 칼과 창과 단창으로 좀 더 세련되게 싸우는 전투 기술들을 더 많이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궁궐에 살면서 배운 기술들을 가지고 여전히 전쟁터에 나가서는 승리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칭찬은 계속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가 궁궐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는 모습을 배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목동일 때 그에게 있었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매 순간 기쁨으로 예배했던 모습이 궁궐에서 생활하면서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는 여전히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백성들의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겉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영적인 생활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면 한순간에 그 무너진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항상 이런 식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처음부터 마귀는 우리 마음에 커다란 구멍을 뚫어놓지를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작은 틈을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그 틈은 잘 보이지도 않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데 그 정도 틈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틈을 즉시 메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틈이 점점 커지게 되고 어느 순간에는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커다란 구멍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소화기로 불을 끄는 것 같습니다. 그럼 소화기로 불을 끌 때요, 불씨가 작을 때는 한 번에 금방 꺼버릴 수 있습니다. 작은 불꽃들은 소화기로 금방 끌 수 있지만 그 작은 불꽃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온 집이 다 타버리고 온 산이 다 타버리게 됩니다. 지금 다윗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도 모르게 칼과 창을 의지하며 살았던 골리앗이 갔던 길, 자기와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울이 갔던 길을 다윗 자신도 똑같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려움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두려움과 투성이가 돼버린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다윗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던 다윗이 이제는 사울을 두려워하고 이제는 아기스 왕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해서 내 기도가 돼야 하는데 다윗은 지금 두려움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생기는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요,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지금 다윗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여러분 분명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눈에는 사울왕은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울왕을 보기 시작하니까 사울이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았을 때는 무리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던 눈을 풍랑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그는 점점 두려움이 생기고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했는데 이제는 내가 가진 것들에 시선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선이 바뀌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는 곳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하나님에게서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았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했던 말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다윗은요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러 나가서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다윗의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온 골리앗을 이겼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다윗의 무기였는데 지금 다윗은 창이나 칼이나 다른 무기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와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이렇게 삶이 달라집니다. 더 놀랍고 충격적인 이야기가 바로 그 뒤에 나옵니다. 9절 말씀에서 제사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는 네가 전쟁에서 싸워서 이겼던 골리앗의 칼밖에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9절 말씀 뒷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이게 다윗이 한 말입니다. 그 같은 것이 또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칼이 최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칼이 최고입니까? 아닙니다. 그 칼은 최고가 아닙니다. 이미 그 칼을 가지고 싸우러 나왔던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던 다윗에게 졌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미 실패했던 골리앗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볼 때는 산더미 같은 문제가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다가와도 우리가 낙심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고정되어 있을 때는 아무리 큰 문제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진 상황을 보고 내가 가진 능력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게 되고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보면서 그렇게 좋은 것이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돈을 보면서 권력을 보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좋은 것이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결국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을 바라보게 되고 똑같은 해결 방법을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눈에 아무진 거 아니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서 세상에 있는 골리앗의 칼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그 약속 위에 서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생기는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요, 다윗은 이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왕이 자기에게 이런 명령을 했다라고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아주 작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눈덩이를 산 위에서 굴리면 점점 눈덩이가 커지는 것처럼 늪에 빠져서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점점 그 늪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다윗의 이 작은 거짓말은 점점 더 커져서 결국은 다윗을 옭아맵니다. 처음 거짓말을 한 다음에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빵을 자기도 먹겠다라고 합니다. 물맷돌만 들고 나가서 싸웠던 다윗이 골리앗의 무기를 가지고 이제 자신을 지키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머무는 대신에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도망을 갔고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는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죄를 짓기 시작하니까 갈수록 상황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점점점 더 커다란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처음에는 부인합니다. 그 다음에는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그 다음에는 저주하고 맹세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지만 거짓은 우리를 점점 더 옭아매기 시작합니다. 죄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시작하지만 갈수록 점점 더 커다란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나 다윗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어딘지도 모르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땅으로 떠났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근이 들기 시작하니까 점점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 전까지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아브라함이 내려가는 동안에는 예배를 드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왕 앞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결국은 아내를 빼앗기는 데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마치 오늘 다윗이 점점 도망치다가 미친 척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점점 더 강하게 부정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분명히 거짓말을 하는 것은 크고 대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일이 커지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일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알래스카에서 원주민들이 늑대를 잡는 이야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전에는 알래스카 원주민들이 늑대를 잡기 위해서 칼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 칼을 얼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칼을 이렇게 꽂아놓으면 늑대가 그 칼에서 나는 피의 냄새를 맡고 이렇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그 칼을 핥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피를 핥다가 나중에는 칼날을 핥게 되는 거죠. 그렇게 칼날을 핥다가 피를 흘리면서 늑대가 죽는다고 합니다. 우리를 옭아매는 죄가 그렇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데서 시작을 하지만 죄는 점점 더 큰 죄를 부르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냥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은 떠나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 걸어가는 것을 멈출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기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억하게 하십니다.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루셨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함으로 지금 넘어진 자리에서,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데서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이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띠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제사장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골리앗과 싸웠던 거 기억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었는지 생각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때 골리앗을 이겼던 힘은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승리했던 것을 다윗은 다시 돌이켜서 기억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을 의지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제사장을 속여서 이제 칼을 얻고 나서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하며 이제 블레셋 진영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 진영으로 도망갈 때 다윗은 분명히 그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 칼을 가지고 다니면서도 여전히 다윗은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왕의 신하들이 블레셋 왕에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을 때라도 하나님이 만만이라고 했던 그 영광을 다시 기억했었어야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고 나서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당당하게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아기스 왕을 더 많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결국 미친 척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점점 우리의 삶이 무너져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스탑사인을 보여주십니다. 더 이상 그 길 가지 말라고. 주변 사람을 통해서, 상황이나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멈추고 돌아올 기회를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멈출 기회를 주실 때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손 내밀어 주실 때 그 손을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러면 안 되지라는 마음을 주실 때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멈추라는 사인을 주셔도 그 사인을 보고도 못 본 척 외면하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네, 여러분, 잘 달리기만 하는 차가 좋은 차가 아닙니다. 악셀을 밟으면 잘 가야 하지만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잘 멈추는 것이 좋은 차입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다윗은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야 멈춰섭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시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다시 그의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서 빠져나온 것은 그의 지혜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이 미친 척을 했기 때문에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미친 척을 한다 할지라도 왕이 죽이라고 하면 죽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아기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윗을 죽음에서 건져주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시편 34편을 보면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편 34편의 부제가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가 바로 이 시의 부제입니다. 그런데 이 시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4편 4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 말씀도 함께 볼까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 살아났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간구함에, 내가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살아나는데 다윗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명철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가 스스로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상황과 환경은 점점 더 나빠지고 의지할 곳이 보이지를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부르짖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 주실 때 다윗이 이렇게 좋은 것이 없다라고 말했던, 그가 의지하려 했던 골리앗의 칼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이 자기 힘 의지하고 도망칠 때는 그 칼이 너무 중요할 것 같았는데, 그 칼이 너무 필요하고 좋은 것 같았는데, 그 칼이 내 생명을 지킬 것 같았는데, 막상 다윗의 목숨을 살리는 것은 내가 좋다라고 생각했던 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도 지금 꼭 우리를 살릴 것 같은, 꼭 우리 자녀들을 지킬 것 같은 골리앗의 칼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간적인 시선으로 그 칼들을 바라보면 그 칼에 너무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칼이 아주 강력한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 칼이 꼭 필요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골리앗의 칼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골리앗의 칼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의 삶에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의 서두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무너지는 것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뭔지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첫 번째는요, 두려움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보는 것이 바뀐다라고, 그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짓말로 인해서 점점 더 커지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34편의 말씀을, 거기 나오는 다윗의 고백을 보면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을 때 이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은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세상의 힘을 바라보던 그의 시선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13절 말씀에서는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거짓을 말하던 그의 입술이 정직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회복이 어디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무너져가고 있는데도, 내 마음과 생각에 작은 틈이 생기고 있는데도 별일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과거의 영광이나 과거의 잘못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눈앞에 문제들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면서 골리앗의 칼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후회해봤자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기억하고 과거의 모습을 반성하고 현재의 최선을 다하면 미래의 우리 모습은 바꿀 수 있습니다. 엎지른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지만 물을 엎지른 기억을 통해서 다음번에는 조심하면 그 다음에 엎지르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에 승리했던 것, 과거에 은혜 받았던 것, 과거에 예수님 잘 믿었던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지금 내가 어떻게 믿음대로 살고,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크리스찬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크리스찬도 넘어집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은 넘어질지언정 주저앉지는 않습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엄청나게 큰 실수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을 때 그는 다시 일어나서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비판했습니까? 그러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셨을 때 그는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넘어져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회를 다시 주실 때, 주님이 다시 손 내밀어 주실 때 그 손 잡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이 주실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맡겨주신 사명 다시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넘어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